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수요 예배를 한두 달 만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교육부에 있으면서 계속 이제 강의학당에 있다가 오늘 설교가 되어서 수요 예배 왔는데 참 낯선 것 같아요. 그동안 평안하셨죠? 네. 오늘 하루 좀 어떻게 보내셨나요? 오늘 3일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시작 전에 3일절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고 좀 저희가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1919년 3월 1일 이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이 33명이 이 대표가 되어서 이 독립선언문을 낭독을 했습니다. 일제 감정기에 있던 이 조선의 독립을 이제 국내외로 이제 알리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선언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독립선언문이 선언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외쳐 부르면서 독립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919년 3월 8일 이 대구에서도 이제 이 독립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독립만세운동이 시작되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폭력 진압으로 인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독립운동이, 독립만세운동이 끝나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전 세계에 전해지게 되면서 전 세계가 한국에 관심을 보이게 되었고, 특별히 일본의 잔인한 진압으로 인해서 미국 선교사나 미국 지식인들이 이제는 일본에 대한 다른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일본에 대한 좋아했던 마음들, 이제 그런 마음들을 등을 돌리고 이제는 부정적으로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3.1 운동을 시작으로 이제 그동안 꿈만 같았던 그 일들이 이 36년 뒤인 1945년 8월 15일 이제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 후로 이 대한민국은 이 100년이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고, 더 나아가서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이땅 가운데 있었습니다. 빛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짙은 어두운 가운데 있었지만,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변함이 없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막을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땅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스스로 쓰고 계셨습니다. 제가 왜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마치 이와 너무 비슷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재건에 있어서 많은 방해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중단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들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을 완공해 내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에스라 6장 부분은요, 이 성전 재건이 완공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은 결코 사람이 막을 수 없다, 사람이 중단시킬 수 없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이제 오늘 내용을 저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5장의 내용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5장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의 선지자인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을 통해서 유다 사람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이 성전을 재건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성전 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성전 재건이 시작되자마자 이 사마리아를 관리 감독하던 이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이 아바삭 사람들이 이 성전 재건이 과연 합법적인 것인지 이제 이 조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조사 방법은 어떻게 되었냐면요, 이 총독 이 다뜨네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성전 건축의 일들을 이제 다리오 왕에게 보고합니다. 서신을 통해서 보고하고 이제 왕의 대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과연 이게 정말 가하다면 허락해 주시고 아니면 어떤 명령을 내려 주십시오. 이런 조치를 내려 주십시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서신을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5장 17절을 보면요. 이 현재 사항들을 서신으로 보내면서 다리오에게 보고하고 이 성전 건축을 어떻게 할지 구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됩니다. 제가 17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이렇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서신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다뜨네가 처음에는 이 성전 공사를 방해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이 모습을요, 4장에 나오는 모습과 조금 비교하면 좀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4장에서도 똑같이 이제 반대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4장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렸던 서신의 내용이 나오는데 왜곡된 서신의 내용이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이 재건을 반대하기 위한 서신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뜨네의 서신을 살펴보면 이 사항들을 왜곡하지 않고 이 정직하게 보고하고 있으며 이제는 최후의 결정을 왕에게 맡기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이 다뜨네의 서신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리오 왕이 이제 행동을 취하기 시작하는데요. 6장 1절을 보면 이제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명령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면 문서 창고를 조사하여 이 고레스의 조서를 한번 살펴봐라, 찾아봐라, 과연 그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다뜨네의 서신에 나왔던 이 내용의 진위 여부를 이제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1절에서는요, 이 단순히 이 다리오 왕의 명령을 내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이 명령은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이 거대한 바사 제국 중에 이 작은 속국이었던 유다, 그리고 이 유다의 종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왕이 반응을 한다는 것, 이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요, 왕이 역사적인 자료를 살펴보는 것은요, 이 국가의 중대한 일이 아니면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요, 이 다리오 왕이 이 조서를 받자마자 이 문서 창고를 통해서 고레스의 조서를 찾아보라, 살펴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건 중대한 사건입니다. 이 바사 제국은요, 127개의 도로 이루어졌는데 그쪽에 이제 그 중에 서쪽 변방, 특별히 이 팔레스타인에서 발생한 이 종교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 문서를 살피도록 조사를 내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의 명령으로 인해 이제 예전에 고레스 왕이 내렸던 이 조서를 찾기 시작하고요. 이제 바벨론 궁부터 이제 이 조서를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디서 발견되었냐면요, 2절에 보니까 메대의 앙메다 궁에서 이 조서가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 고레스의 이 조서를 찾기 위해서 이제 바벨론 궁에서부터 이 찾으라고 명령했는데 이 바벨론 궁에서는 조서를 찾지 못하고 이 앙메다 궁에서 조서를 발견했습니다. 이 당시 페르시아 왕들은요, 이 계절에 따라 제국을 옮기며 지역을 옮겨가면서 제국을 다스렸습니다. 이 봄에는 이 바벨론에 있는 바벨론 궁에서, 그리고 여름에는 메대에 있는 앙메다 궁에서, 그리고 겨울에는 페르시아에 있는 수상궁에서 이 제국을 다스렸는데 처음 이 조서를 읽고 나서, 이 서신을 받고 나서 아마 고레스 왕이 바벨론 궁에 있을 때 아마 그런 명령을 내렸지 않나 싶어서 바벨론 궁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없으니까 이 문서를 찾기 위해서, 이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는 메데도에 있는 이 앙메다 궁에 가서 이 조서를 찾기 시작했고 결국 그 조서를 한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내용을 보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것 같습니까? 단순히 이 조서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 이렇게 보여지십니까? 저는 말씀 보면서 하나님 과연 이게 이 지금 이 내용이 과연 하나님이 무슨 뜻을 말씀하십니까? 계속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다료를 통해서 고레스 왕의 조서를 찾게 하시고 이전 왕의 정책을 존중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왕으로서요, 그냥 안 살펴봐도 됩니다. 그냥 덮어두고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다리오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사 이 고레스가 했던 이 조서를 살펴보게 합니다. 바벨론궁에서 못 찾자 또 다른 곳에 가서 찾게 합니다. 왕이 거쳐갔던 곳은 다 살펴보면서 그 조서를 찾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만약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리오를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조서를 찾는 게 어렵지만, 고레스 명령을 찾는 것이 어렵지만, 하나하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것을 찾아내게 하셨습니다. 이제 3절부터 5절까지 살펴보면요, 이제 고레스 왕 원년에 내린 조서, 이제 발견한 그 조서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3절에서는요, 이 성전의 크기가 어떠한지 나오고 있고요. 이 4절에서는 이 성전을 건축할 때 모든 경비를 왕실에서 지원하라, 국고에서 지원하라, 이런 명령이 나옵니다. 그리고 5절을 살펴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이 바벨론으로 옮겼던 이 하나님의 성전의 금과 은그릇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두라, 이라는, 돌려두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고레스 왕이 왜이 명령을 내렸겠습니까? 세 가지 명령을 내렸죠. 성전의 크기, 그리고 국고를 지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성전 은그릇을 다시 원위치해라. 왜 하나님 고레스가 이 명령을 내렸다고 생각되십니까? 이 표면적으로 보면요, 이 건축 지원, 이제 속국에 있는 이제 종교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축을 그냥 지원해 줄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 건축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고를 통해서 지원하려고 하니까 이 정확한 크기가 필요했고요. 거기에 맞게 재정이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성전 크기를 뭐 얘기해 줄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 재정을 지원해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의 금과 은그릇을 돌려 보내라는 이유는요, 이 고레스 왕이 이 벨사살의 이 사건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5장을 보면요, 이 벨사살이 이 탈취한 성전 기구로 술을 마시다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았고 이제 사살당하는 그런 사건을 보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영향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표면적으로는 고레스 왕이 이제 이세 가지를 명령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고레스 왕이 이세 가지 명령 내린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요, 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께 감동되었기 때문에 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6장에서는 그 내용이 자세히 안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에스라 1장 1절과 2절에서는요, 그 내용이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아멘. 1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레스가 성전 건축을 지원하겠다고 조서를 내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들을 인간의 역사 가운데 실행시키기 위해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일들,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이루어 내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참 하나님 멋지다는 생각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사람은요, 이제는 그 일들을 이루어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감동시키신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내기 위함입니다. 저는 또 그리고 이제 이 앞부분을 묵상하면서 이한 가지 기도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이제 앞에 세 명을 소개했습니다. 다뜨네, 그리고 고레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펴볼 이 다리오. 이 다리오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설명드렸는데, 저는 이세 명을 보면서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정말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 다뜨네와 이 다리오를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바르게 정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다뜨네와 다리오에게 있어서 이 성전 재건을 위한 이 허가 문제는요, 단순히 행정적인 문제로 그칠 수 있습니다. 그냥 자신의 권한으로 묵살시키고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냥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요,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고 덮어두지 않고 역사적인 자료를 살펴봄을 통해서 바르게 정치하려고 했습니다. 고레스는 어떻습니까? 비록 유일신 신앙을 가진 참된 신앙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감동을 입어서 역사에 개입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귀환시키고 또한 더 나아가서 성전 건축을 위한 조서를 내렸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정치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당과 야당을 떠나서 정말 바르게 정치할 수 있는, 하나님에게 감동되어서 쓰임받는 정치인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가 신앙인이든 신앙인이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정말 바르게,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에 힘입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쓰임받는 그런 위정자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요, 이 고레스 왕의 조서를 본이 다리오 왕이 이제 다뜨네에게 조서를 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리오 왕은요, 이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허락할 뿐만 아니라 이제 성전 건축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두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첫 번째 조치는 뭐냐면요, 이 정치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그것은 이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6절을 보면요,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아비작 사람들에게 이 성전 건축하는 곳을 멀리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됨에, 이 재건되는 이 일에 있어서 일체 방해되는 요소들을요, 다 제거시켜 버렸습니다. 차단시켰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이제 건축하니까 여기에 오지 마라, 그런 뜻은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뜻이 아닙니다. 접근 금지, 여기까지 오지 마라는 이런 의미를 넘어서 이제는 관계적인 부분조차도 이제는 접근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뭐냐면요, 이 다리오 왕이 왜 이런 조치를 취했냐면,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예루살렘 성전 재건, 이 재건함에 있어서 이 국고를 통해서, 나라의 세금을 통해서 이제 이 성전 건축 재건이 시작됩니다. 국가의 재정을 지원받아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이죠. 아무래도 국고를 가지고 성전 건축을 하면요, 이 재정을 지원하는 명목하에 간섭할 수가 있습니다. 간섭하고, 이거는 왜 이러냐, 왜 이렇게 썼냐, 방해할 수 있는 것이죠.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 태클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리오 왕은요, 이제는 시작부터 이 방해가 되는 모든 요소들을 다 제거해 버립니다. 접근하지 마라, 가까이 오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위한 이 정당한 지출에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군사를 막지 말라 이렇게 7절에 나옵니다. 이 말은요 그냥 막지 마라, 오지 마라 이런 의미가 있지만 이런 의미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건축을 할 때 그냥 내버려 둬라, 홀로 하게 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섭하지 말고 그냥 완전히 맡겨 버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국고의 재정이 들어가는 일이지만 신경은 쓰이겠지만 너희들이 신경 쓰는 것이 아니다.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신경 쓰는 거지 너희들이 간섭할 일이 아니니까 이 일에 터치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이 내린 두 번째 조치는요, 이 경제적 조치를 취합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나오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건축할 때 쓰이는 모든 재정을 다 지원해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속하게 지원하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거창하게 시작하더라도 지원이 없으면 그 일은 쉽게 끝납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게 됩니다. 다리오 왕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위한 이 재정이 처음에만 투입되었다가 나중에 가서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도와주라고 계속해서 신속하게 지속적으로 도와주라고 명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유지되고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 재건을 할 만한 재정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 경비가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다리오 왕을 통해서 이 재정이 끊어지지 않도록 지원하라고 이 내린 이 조치는요, 이 하나님의 섭리가 섭리 아니고서는 이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재정이 없습니다. 여력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근데 전혀 관련이 없는 왕이 다 지원하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고서 이것은요 해석할 방법,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리오 왕은요 이제 성전 재건 후에 있을 이 제사에 대해서도 신경을 썼습니다. 성전 재건 후에 이제 다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이 번제물이죠. 여기서 송아지, 순양, 어린 양 이것들을 지원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필요한 제사장이 이 밀과 소금 그리고 포도주와 기름을 부탁하면 어김없이 그리고 날마다 주라고, 지속적으로 주라고 명령합니다. 지속적으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라고 이 경제적인 조치가 내려집니다. 이 두 가지 조치가 내려진 후에요, 이제 다리오 왕은요 한 가지 더 조치를 취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명령을 내린데 이 명령을 이 다리오 왕이 내린 이 명령을 어기는 자는 엄벌에 처할 것이다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왕이 이렇게 명령을 내리니까 그 누구도 이 명령을 어길 수 없는 것이지요. 왕이 내린 두 가지 조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경제적인 조치와 이 정치적인 조치는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이었습니다. 성전 건축만 계속 지을 수 있도록 허락만 해줘도 감사한 일인데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이 성전 재건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저도 부서 사역을 하면서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부서 사역을 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좀 더 가까이 갔으면 좋겠고 아이들에게 좀 더 아이들이 조금 더 신선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 이 고민만 하고 그냥 현실의 문제에서 부딪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부딪히고 아 하나님 어떡합니까? 라고 그냥 머물러 있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그 고민했던 부분들을 풀어주신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중등부 들어온 이후 두 달 안에 한 세 번 정도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방법,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동원해서 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죠. 아, 그때 제가 고백했어요. 아,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거군요. 아, 하나님 이런 방법을 동원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군요. 제가 그것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런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 다리어 왕의 명령을 통해서 이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고 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그들은 느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성전 건축이 진행될 때마다 하루하루의 일들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구나. 이 사실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이제 13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이 다리오 왕의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조서가 내려진 후에 일어날 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대로 준행하였다. 그리고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이 성전이 완공되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완공될 때까지 시간을 보십시오.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 이제 BC 536년에 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이제 성전 재건이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인해서 중단되어야만 했습니다. 16년 동안. 그리고 10년 이후에 다시 BC 520년에 성전 재건이 시작되었고요. BC 516년에 완공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진행하지만 막혔습니다. 진행하지만 또 막혀버릴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주변의 많은 도움을 통해서 왕이 도움을 주므로 하나님의 성전 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 같습니까? 계속해서 한 가지의 내용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하나님이 정한 뜻,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인데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넌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씀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던,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를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의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그의 전 삶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지기까지 그 시간들은요,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행동만 보면요, 포기할 만합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도 계속합니다.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믿지 않습니다. 그냥 웃음으로 넘겨버렸습니다.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 원합니다 라고 그냥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그러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전 재건도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이 성전 재건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공사를 하려면 방해를 합니다. 중단이 됩니다. 인간 눈으로 볼 땐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사방이 막혀진 것 같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오히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동원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일은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일들을 행하시며 그것을 이루시며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성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16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먼저 16절을 보면요, 이 성전 봉헌식 장면에 나오는데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 10년 전에 TV 프로그램인데요. 이 러브하우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사연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연을 들어주기 위해서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이제 리모델링 해주는 코너입니다. 아마 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것을 보면서 이제 사연을 받고 낡았던 집을 새 집으로 바꿔주는 그런 프로젝트인데, 이 일들을 위해서 최고의 전문가들이 다 동원됩니다. 그리고 이 사연에 맞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리모델링 해줍니다. 분명 이 코너는요, 이 리모델링 해주는 것, 비포 애프터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인데, 이 코너의 하이라이트는 어디에 있냐면요, 집이 이전에 이런 모습에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중점이 이 부분의 하이라이트가 아닙니다. 어디 하이트라 어디 어느 부분이 하이라이트냐면요, 이제 집을 개조한 후에 집주인에게 집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문이 열립니다. 그러면 집이 리모델링 장면을 보면서 집주인이 감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와! 그리고 막 기뻐서 박수를 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프로그램의 핵심이 여기 있었습니다. 집 고쳐주는 것은 둘째고, 이 고쳐주는 일들을 통해서 감격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아마 이 성전 봉헌식 했을 때의 모습이 이 모습이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꿈만 같았던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니요, 꿈꿀 수도 없었던 그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봉헌식에는 그동안의 소름들, 그동안의 안타까운 마음들, 그동안의 말할 수 없었던, 그리고 이젠 새로 보게 된 기쁨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더니요, 그 일들을 통해서 저절로 웃음이 나옵니다. 기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셨군요. 우리 하나님 최고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즐거이 성전 봉헌식을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웃음과 기쁨을 회복해 주십니다. 이 사라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 했을 때 사라가 비웃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웃었냐? 저안 웃었습니다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후에 이제 하나님, 이제 사라가 이제 임신하고 아들을 낳았을 때 뭐라고, 사라가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에게 이 자식을 주셨다. 모든 사람이 나와 함께 다 웃으리로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 일들을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이 속죄제 모습을 드린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 18절을 보면요, 이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섬기도록 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랜 포로 생활 동안 이방 종교에 아마 몸에 배 습관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이 재건되고 성전 봉헌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뒤에 유월절 모습도 나오는데,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도 나오는데, 이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섬기되 모세에 기록된 대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행하신 이후에 그들이 자신이 살던 생활 패턴대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배웠던 뭐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이방 문화 가운데 거기에 배웠던 문화와 행동들과 습관들을 이 성전 봉헌식 때 행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몸에 배어 있는 모든 것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결코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사람이 중단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하는 과정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성전 재건하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상치도 못한 협력자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형편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놓여있는 환경이 어떻습니까? 참 많이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많이 힘들다고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참 힘들죠. 많이 어렵죠. 때로는요, 지금 이 시대를 놓고 이제 청년들은 모든 걸 다 포기했습니다. 청년뿐만 아니라 이제 청소년들 그리고 윗세대들도 다 포기해버렸다고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힘든 시간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도요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에겐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는 일마다 반대하며 우리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오히려 협력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제가 20대 초반에였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어린 나이에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어려움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교회 와서 이제 인사를 해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면 한 분이 안 받아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어린 사역자가 왔다고. 안 받아줘요. 학부생이 무슨 사역을 하냐라는 이유로 안 받아줘요. 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그냥 벽에다 인사하는 것 같고 참 마음이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이제 그분과 계속 이제 함께 사역을 하고 동행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사역할 때 저에게 가장 큰 도움을 주는 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래 있던 분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준 분이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들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괴롭히는 사람 기다려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협력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을 행하신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일을 행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우리는요, 여기 나왔던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일 앞에 우리가 기뻐하며 감격해야 될 것입니다.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이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몸부림쳐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